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 시간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복된 현실을 모든 이적들과 복음의 가르침들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 보았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에서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논쟁을 통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 복음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적인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과 정결케 되는 규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풀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백성들은 모든 율법의 고소와 정죄, 그리고 사람의 계명에서 해방하시고 천국의 자유를 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23절로 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연결해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세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로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완전 타락한 죄인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많이 아는 칭의의 교리에 관한 말씀이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계속해서 확인해야 하는 가르침이고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설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뭘 믿지 않았냐면, 자신들이 이 죄인이 완전 타락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다른 문제죠. 그렇지. 우리가 죄인 되면 하나님 앞에 설수 없지. 그렇지만 자신들이 완전 타락, 완전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죄인이지. 하지만 정말 지옥에 떨어져 마땅한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는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그래서 이들은 더러운 죄인이라고 해도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 그 죄에서 깨끗해질 수 있고, 열심히 더 노력하면 자기의 의까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설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려고 우리 지난주일에 보았지만, 사람의 계명까지도 세부 조항으로 만들어 지키며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는 거죠.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종교 행위는 사실 세상 모든 종교의 원리하고 다 같고요. 우리 구약에서 잘 보았던 바벨삽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려고 했던 원리와 다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예요. 열심히 선행을 하면 죄도 씻고 또 뭐예요? 선행을 잘 쌓으면 또 이제 점수를 잘 쌓아서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다갈수 있다고 믿는 거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 있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세상 종교의 원리이죠. 그래서 그들이 볼 때에는 모든 종교는 다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같은 원리거든요. 기독교만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꼭 기억하고 이 내용을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종교 생활을 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교만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드러내셨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 사단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안과 밖이 다른 자들. 겉으로는 자기들의 행위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게 했지만, 그 안은 여전히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썩어 있었고 더러워져 있는 자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니, 이 세상 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더러운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직 겉으로 드러난 현실, 자기들의 행함, 자기들을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로 여기기까지 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기 자랑들이 있었죠. 어떤 자랑이었죠?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 그 중에서도 가장 하나님의 율법에 능하고 열심인 자들, 이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 장로들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까지 만들어 지키는 그 열심이 있는, 행함이 있는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자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죠. 이 바울도 예전에는 이렇게 자신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자랑했다 그랬죠? 자기를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에서 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왜? 율법의 세부 조항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켰거든. 그래서 자신들을 더 의로운 자로 여겼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어떤 자들까지 됐죠? 자신들을 의로 여기는 자들의 삶에 꼭 따라오는 게 있죠.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는 것까지 갔어요. 나는 더 나은 자들이라고 여기는. 항상 이래요, 세상.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들은 밥을 먹을 때나 때에도 꼭 손을 씻어서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고 부정한 자들. 아니, 씻는 거, 씻지 않는 걸 가지고 자기들은 의롭고 저들은 부정한 자들.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소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 때문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부정한 것을 만지기 때문이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행위와 정결케 하는 예식을 열심히 행하면 자신들이 깨끗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거룩하게 설수 있다고까지 믿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명하신 율법에도 정결케 되는 규례라는 걸 주셨죠. 열심히 지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죠. 그런데 그 목적은 뭐였죠? 실제로 그 율법과 정결케 하는 예식을 잘 지키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써 우리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다는 그 구원의 복음을 미리 가르치게 하신 거였죠. 율법의 규례가 그 자체가 실제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동물의 피가 죄인들을 깨끗하게 할수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러한 율법의 행위가 자신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한다고 믿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행위가 그렇게 한다고 믿은 거죠. 그렇게 가르쳐요. 이는 자신들을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죄인들로 인정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교만한 죄였고요. 구약에,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들을 드려서 죄를 씻게 하셨고, 수많은 정결 의식을 통해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이 만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으셨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였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받으십니다. 그게 구약의 율법과 정결 예식이 가르치는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깨끗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물리치십니다. 가장 교만한 자들로.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믿는 것이 세상이고요. 아니, 기독교 안에도 이 가르침이 들어와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죄도 씻고 더 나아가 천국이든지 극락이든지 좋은 곳으로 가니까. 열심히 선을 행하며 사세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곳도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의를 잘 쌓아서 천국에 갈수 있다. 알미니안주의. 아주 같은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아닌가요? 결국은 이들이 예수님을 가장 미워하여 죽이는 자들이 돼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 분노하고 미워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들이 됩니다. 그들은 천국 복음을 부인하는 자들이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잘 살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에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행위나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것에 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안 먹고 손을 씻고 안 씻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달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오는 사건이 나와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수로보니게 여인, 이방인 여인, 한 번도 율법의 행함을 한 적도 없고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 적도 없는 여인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와요. 천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사건. 그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거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천국의 복음의 현실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9절에 verse 14-19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음식물을 얘기하신다고요. 이 음식물을 얘기하시는 목적이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에서는 정한 음식, 클린한 그 음식, 그 다음에 부정한 음식, 언클린한 음식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정말 깨끗한 음식이 있고 좀 더러운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음식은 우리는 지금도 먹어야 되고 더러운 음식들은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지금도 먹지 않아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 자체 아니면 그 동물 자체가 정하거나 부정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서 이렇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별하신 데는 이유가 있었죠. 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 죄인들에서 거룩히 구별되어 있고 거룩히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런 음식법으로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백성과 사단의 백성들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런 음식법으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율법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음식법의 규례로 가르치신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이 세상 죄인들로부터 구별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이 주일에 거룩히 하나님 백성들만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상과 구별하신다고요. 이 현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천국으로 다 불러 모으시는 현실로 성취되겠죠. 그런데 이제는 구약처럼 구별하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오셨고 영원한 나라인 천국이 임한 후에는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가 구별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의 구별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현실로 천국 백성들과 세상 죄인들을 구별하시는 거예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누는 음식법이나 정결케 되는 규례는 효력이 없어요. 그런 의식법들은 다 지나갑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후에는. 다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한 율법의 규례가 의미하던 바를 완전히 풀어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무엇을 만지고 안 만지고 뭐 먹고 안 먹고 열심히 하고 안 하고 에 따라 사람이 더러워지거나 깨끗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의 문제는 밖에서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그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로 완전 타락이죠. 마음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에서 오염된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한 것을 절대 낼 수 없다는 거죠. 그 더러운 마음이 해결되지 않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한 것을 내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자기들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럽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깨끗게 되지 않으면 어떤 예식, 뭐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정하게 되거나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마음의 문제는 죄인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행위가 좀더 열심히 해서 하는 거라면 예수님이 왜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규례는 결국 죄인들의 소망 없음을 드러내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피로만 죄인들의 악한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로 정하고 거룩하게 된 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20절에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Verse 22-23.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모든 죄인들의 참 실상이라는 거예요. 죄인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락한지 이런 썩은 악취만을 낸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고 선한 것처럼 보이도 모든 죄인은 다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정하거나 거룩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척할 뿐이지. 그리고 모든 악한 생각들, 음란, 도둑질, 살인, 미움도 살인이라고 하셨죠.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실상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들은 생각이든 말이든 행동이든 다 이런 더러운 죄성들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거기에 섞여 있지 않은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감추고 있을 뿐이지 회칠한 무덤처럼 이런 죄악들이 다 섞여 나오는 거. 우리가 믿고 있는 완전 타락의 가르침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행하는 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고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죄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이게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실상이고요. 이런 완전 타락한 죄성에서는 우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죠. 아니 이런 죄성을 가진 자들이 서로 내가 더 낫고 내가 더 의롭고 내가 더 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만이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창녀나 세리들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선포하시고요.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될수 없는 더러운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스스로의 행위로는 설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세상 죄인들 이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예수님께 분노했습니다. 왜? 자기들은 더 나은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는 것으로 가요.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다 이런 겁니다. 왜 복음을 안 믿을까요? 이유예요. 자기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자기의 문제가 더러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더러워져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 받으실 수 없고 다 물리치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는 척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잘 자라가지 않을까? 사실 근본으로 돌아가 보면 이걸 인정하지 않는 데 나온 거예요.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인가가 인정하지 되지 않으니까.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데 필요해요. 그저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주고 내 고민 들어주고 그런 예수님을 원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메시아를 원했지 자기들의 소망 없는 죄에서 자기들을 구원할 자로 원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지 않은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예레미야 2장 22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만물의 그 어느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다 부패하여 심히 부패하여 다 악취만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뭐라고 하셨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예배한다고 열심과 행위 자랑하면서 가져 나온 것들 뭐라고 하셨죠? 구역질 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스스로 씻고 뭐 수많은 비누를 쓰고 정결 예식을 해도 너의 죄악은 내 앞에 그대로 있다. 그런 예식을 아무리 하고 선한 행위를 해도요. 너의 죄는 그대로 내 앞에 있다.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Romans chapter 1 verse 28 through 32.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악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시며 모든 죄인들의 더러운 죄성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여기 잘 보세요.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죄악을 가지면서도 자기들을 자랑하면서 그러면서도 옳다 하는 자들. 이것이 우리 죄인들의 소망 없는 완전 타락한 실상이고 모든 죄악들이 이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 마음의 시작점을 어떻게 알려주고 있죠? 이 로마서 1장에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는 마음.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됐다. 아담과 이브의 타락이 그런 죄였죠. 자기의 죄,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려. 여기에서부터 이 모든 죄성이 시작됐다. 타락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락한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한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손이 범죄하면 차라리 실제로 손을 잘라내버리고,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내버리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는 뜻인가요? 그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죄성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 죄를 이런 식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차라리 손을 잘라버리고 다리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죄고 절대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더러운 것에서 깨끗게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없는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모든 더러운 죄와 죄악된 마음에서 깨끗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의 행위나 어떤 규례로도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만 이런 죄악된 마음에서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의롭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성도 여러분, 구약에 가면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3장에 가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오는데, 구약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여겨지던 자가 누구였을까요? 구약에서는. 가장 거룩하고 깨끗해야 하나님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하게 하신 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만큼은 특별한 규례를 주셔서 정말 깨끗한 것에서도 더 깨끗하고 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 설수 있게 하셨죠. 바로 스가랴서 3장에 그 환상이 나옵니다. 구약에서 가장 거룩한 자로 여겨져 가장 가까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대제사장에 관한 환상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 보좌를 증거하게 하신 언약궤를 두신 곳은 성막과 성전 안의 지성소였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는 정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것도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The Day of Atonement. 그 속죄일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그들을 중보하기 위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스가랴는 바로 이날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 당시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 중에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던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속죄일이었다는 거죠. 그 속죄일에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간 것을 봤는데, 이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백성들을 중보하기 위해 하나님 보좌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됐을까요? 정말 어마어마한 준비를 해야 됐어요. 우리 레위기에 가면 이 준비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만일 대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어 부정해졌으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죽임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보통 속죄 일주일 전부터 대제사장은 자기 집을 떠나서 혼자 거하는 곳에 머무르며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고 정한 음식만을 먹고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야 했고요. 속죄일 전날 밤에는 잠들지 않고 밤새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정결하게 지킨 후에 속죄일이 임하면 뭐 해야 되냐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목욕재결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흰 세마포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예복을 입어서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지성소에서 나와서 또다시 목욕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세마포 예복을 새롭게 또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사장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또다시 희생제물을 바친 후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으면 거기서 또 끝이 아니었어요. 다시 나와서 세 번째로 또 목욕을 해야 했어요. 또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신세마포 예복을 다시 새롭게 갈아입은 후에 또다시 희생제물을 바치는데 이번에는 온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 희생제물을 바치고 지성소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백성들이 지켜보게 하셨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마조마했겠죠. 이날에 우리의 죄가 다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이 실패하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지켜서 속죄일의 규례를 완전히 이루어 자신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여 지성소에까지 들어간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스가랴가 본 환상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뭘 봤죠? 이러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자신을 부정한 것에서 정결하고 정결하게 지키고 지키며 신 세마포 입을 예복을 입고 희생제사까지 세 번이나 드리고 온 백성들을 대표하여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깨끗하고 정결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배설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이 하여튼 더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누가 있었죠? 사단이 계속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호와의 사자께서 계셨고 스가랴는 자신의 눈을 정말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분명히 정결 예식을 통해 자신을 깨끗하게 지켰고 신세마포 예복도 계속해서 새 것으로 갈아입었고 희생제사까지 다 드려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고 지켜서 지성소까지 들어갔는데 왜 여전히 저렇게 더러울 수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걸까?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백성들이 볼 때에는 모든 정결 예식을 다 행하고 여러분 희생제사의 피까지 흘렸으면 거룩한 예복까지 입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눈이나 스가랴의 눈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바라보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정결하게 보였죠. 뭐 예식 다 했잖아요. 야 저렇게 누가 저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마음은 배설물보다 더 더러운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 모든 죄인들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율법을 지키고 선한 행위를 하고 정결 예식으로 자신을 지키고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이스라엘 중에는 그들을 중보해야 할 참 대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스가랴가 슬퍼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 그리고 8절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죠.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내가 내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율법의 행위, 정결케 되는 예식, 아니 그 밖에 어떤 선한 행위라도 죄인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하게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 옆에 계셨던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이 씻기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금면류관까지 씌워 설 수 있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이걸 연결해 보겠지만 신부 예복을 입히는 모습과 같아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서게 하세요.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고 그 영원한 피로 자기 백성들을 씻으시고 그 제물로 옷 입혀주실 때 더러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설 수 있게 하실 것을 미리 약속하시는 겁니다. 율법이나 정결케 되는 예식으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언젠가요? 언제라고 아시죠? 8절과 9절에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그날에 이 땅의 죄, 이 땅의 더러움을 내가 하루에 제하리라. 바로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영원한 참 대제사장으로 가장 깨끗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 오셔서 완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장 더러운 죄인처럼 십자가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었던 더럽고 추악한 우리 죄인들을 자기 피로 깨끗이 씻기시고 자기 의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로운 자, 가장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처럼 설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가장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사단이 절대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구약의 율법으로 선 자는 끊임없이 고소하고 정죄했지만 예수님의 피로 선 자들은 절대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계시록 7장에 가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서 깨끗한 신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누구냐고 세례 요한이 물었죠. 그랬더니 그 천국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한 자들이라. 율법을 잘 지킨 자들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자랑한 자들 못 들어와요. 오직 어린 양의 피에 그 씻어서 희게 된 자들.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고소하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하셨죠? 그 마음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로써 정결케 하셨지만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 예수님 형상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님 닮은 새 마음까지 주시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옛사람의 마음에서 죽게 하시고 새 마음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천국의 삶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여전히 악한 마음이 있죠. 아까 읽었던 그 죄성들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 안에 새 마음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세상 죄인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새 마음 하면 너무 도덕적으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새 마음이란 절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없는 마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개가 천선하는 착한 마음.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아니고요. 어떤 마음일까요? 아까 악한 죄인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 새 마음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우리 죄를 슬퍼하며 회개하는 마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마음. 그래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시작됐다는 거죠. 믿지 않나요? 그리고 이 새 마음에서 더욱 자라가게 하시고 완전케 하십니다. 우리의 더러운 마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죠. 신명기 30장 6절 몇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새 마음을 주셔서 이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율법으로는 할 수 없어서 깨졌다는 거예요. 구약은, 옛 언약은.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그 마음에 율법을 심어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행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며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은 하게 하세요. 율법을 지키게 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육체의 자랑으로가 아니라 새 마음으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우리 구원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옛 언약의 율법으로는 백성들의 마음까지는 변화시킬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날에 하나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이 씻기시고 성령님을 부어 새 마음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는 끊쳐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바로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것. 더 나아가 성령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삶입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이 나오는 복음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시지 않는 것, 이게 우리의 새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이 아무것도 이루지 않으신 것 같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여전히 더러운 마음의 문제 너무 심각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 속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고백이 끝나지 않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비록 여전히 우리 안에 옛사람의 마음이 있어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서 예 끊임없이 더러운 마음에서 자신의 피를 뿌려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다. 이것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악한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우리 옛사람의 마음보다 더 크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정말 소망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내가 또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나 번민할 때, 우리의 죄성에 무너져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며 사단의 정죄에 빠질 때, 너무나 낙심되고 나에겐 정말 소망이 없구나라고 생각될 때,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여겨질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물리치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를 짓지만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단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왜? 내가 너를 깨끗이 씻었다고 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죄의 삭슬 다 치루셨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걸 너무 잘 아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왜 오세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수 샘이 되신 예수님께로 와서 죄를 씻으라고 하시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죄리라. 내가 너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왜? 예수님의 피로 덮여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보혈로만 모든 죄를 씻으시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새 마음을 구하시고 다시 일어나 기쁘게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곧 더러운 마음이 조금도 없이 완전히 거룩한 새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천국을 확실한 소망으로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더러운 죄를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예수님 닮은 새 마음을 시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옛사람의 마음에서 죽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 닮은 새 마음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이 계심으로 감사하며 싸워나가는 우리 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9장 힘 넘버 289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